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열다섯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우리 온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배가 우리 아버지께 영광되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게 하시며 오늘도 누가의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세례요한의 사역의 시작에 대하여 상고할 때에 성령님 친히 증거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번 주일에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소년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계속해서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례요한의 사역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누가는 1장과 2장에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먼저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소개하려고 할 때에 이 누가는 먼저 세례요한이 어떻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와서 그 사역을 시작하였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도 예수님처럼 그가 출생한 내용에 대한 출생 기록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30세가 되기까지 세례요한이 어떻게 지났는가에 대한 기록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세례요한의 아버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인 사가랴, 어머니는 아론의 제사장 가족으로 두 사람이 다 레위 지파에서 자라난 경건한 집안의 분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 늘도록 아이가 없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천사가 지어준 이름대로 이름을 요한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엘리사벳을 향하여서 세례요한이 태중에 임신을 하는 바로 그 찰나에 누가복음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아이에 대해서 천사를 통하여 기록하기를 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어떻게 세례요한이 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태어난 곳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 있는 바에 의하면 유대 산골이라고 하는 간단한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서남쪽 약 한 7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중간쯤 되는 곳에 세례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지금에서는 그 동네 이름을 아인케렘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인케렘에 방문을 해보았는데 거기에 두 교회가 기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 교회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도 천사가 태중에 수태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면서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었는데 아기를 배웠는데 벌써 6개월이 되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 마리아가 자기의 친족 엘리사벳을 방문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산골 아인케렘에 왔을 때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여 세워진 교회가 하나 있고 세례요한이 태어난 곳을 기념하는 교회가 한 곳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을 기념하는 교회 안에 큰 바위 하나가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 세례요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헤롯 왕이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갓난아이 예수님을 안고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카이로 근교에 가면은 예수님의 피난교회라고 하는 기념하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6개월 먼저 났던 이 세례 요한의 경우는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어떻게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을 피할 수 있었는가? 전설에 의하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기를 안고 군인을 피해 가는데 방금 군인이 뒤따라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였는데 옆에 한 바위가 있어 그 바위에 엎드렸는데 지나가는 군인이 눈이 먼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지나갔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피신시켜 주었던 바위라 그런 전해지는 기록이 있어서 그 바위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해서 장성하여 30세가 되었을 때 어떻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일을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일을 시작하였는가? 세례 요한의 사역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이 오늘 제목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시작.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요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님을 만나 기뻐 뛰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엄한 교훈을 따라 경건하게 자랐다. 30세가 되기까지 유대 광야 빈들에서 아마도 쿰란 집단 본질파 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계명에 순종하며 약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다가올 종말을 바라보며 세상의 권력 앞에 굴하지 않았다. 디베리오 가이사 황제, 본디오 빌라도, 헤롯 안티바스, 그 동생 빌립, 그 누구에게도 어두움의 아들들에게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던 날, 그 입술은 사자처럼 그 눈은 불꽃처럼 빛났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주 앞에 겸손한 선지자였다. 아무도 말 못하는 불의를 질책하다 33세의 젊은 나이로 소리처럼 사라졌다. 그가 태어나고 자라고 세례주고 또 죽어간 성스러운 발자취를 밟으며 세례 요한의 의로운 숨결이 내 가슴에 뛰고 있음을 느껴본다. 주님, 나도 의롭게 살게 하소서. 조용히 기도 드린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세례 요한의 사역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누가는 이 제목을 가지고 기록을 해 나가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기록에 전해주는 말씀은 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역사가 병행하고 있는데 하나는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런 세상의 역사 속에 또 하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있는 대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이 흐르는 것처럼 시간이 흐르고 세상 역사는 목적 없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인간의 구원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누가는 먼저 우선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 당시 세상의 권세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대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통치한 거로 그 당시에 요한이 있을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디베료 가이사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디베료 그 타이베리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는 로마 제국의 가이사 아구스도의 뒤를 이어 두 번째 황제로 추후 14년에서 37년까지 권세를 누리던 황제였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던 그때에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바스는 이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갈릴리 해변의 아름다운 서쪽 해안의 한 도시를 이름을 디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을 따라서 타이베리아, 지금 디베리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짓습니다. 주로 가이 갈릴리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 디베리아, 타이베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쉬게 되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거기에서 이틀을 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디베료 가이사 황제가 다스리고 있던 그때, 그리고 황제가 임명한 유대 총독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가이사라에서 총독부를 만들고 가이사라에서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그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던 그때, 주후 26년에서 36년까지 그가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 되는 헤롯이 즉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이런 세속적인 다스리는 군왕들의 이름을 누가는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그 권위와 영화와 그들의 그 모든 권력 앞에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는 또 그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들인 가야바 대제사장에 이어서 안나스 대제사장에 이어서 가야바가 제사장으로 있던 그때, 그래서 2절에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으로 추후 15년까지 제사장으로 있었고 그 후에 가야바라고 하는 제사장은 안나스의 사위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온 유대 민족들을 장악하고 있던 그때에, 그런 때에 세례 요한은 이름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도 알아주는 자가 없었지만은, 그래서 누가는 그런 세속의 군왕들과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이런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온 유대를 다스리는 것 같았지만은, 그런데 반면에 세례 요한은 어땠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어서 사가랴의 아들에게 임한지라.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 보면은 The word of God came to John, the son of Zechariah,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이 30세까지 자라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을 때 역사는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운 시대를 출발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었습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광야를 말합니다. 사막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서남쪽 유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지만은 자라나면서 그는 광야에서 거의 30세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8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 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즉 요한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 말은 유대 광야에 있으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사해 근방에 있는 이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는 열심 당원들이 근거지로 삼고 그들의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쿰란 커뮤니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본질당이라고 하는 이 에센스파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서 주전 한 140년, 165년경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당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이 본질파가 있었고 열심당파들이 있게 되었는데 바로 이 사해 근방인 사막인 쿰란 지역에서는 본질당에 속한 사람들이 따로 모두어서 그들이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역사학자들은 그 당시에 그들이 한 4천여 명이 모여 있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도 있는 것입니다. 조셉 피츠마이어라고 하는 분의 주회에 따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젊을 시절에 이 본질당인 에센스파들과 함께 지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때에 그곳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동했다고 그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세프스라고 하는 유대인의 유명한 역사학자도 이와 같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의 마카비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바리새파, 사두개파, 본질파가 시작되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쿰란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발굴된 문헌에 의할 것 같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았는데 그들의 그 규칙 가운데 여덟 번째 있는 규칙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영어로 번역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hey shall separate from the community of unjust. Then shall go into wilderness. 즉 악의 세상에서 격리되어 집을 떠나서 광야로 나가서 은둔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자신들을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새 속에 묻혀 있는 사람들을 어두움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묻혀서 살고 있는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임한지라. 그때까지는 세례 요한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또 아버지가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을 듣고 태어나기는 했지만은 30세가 될 때까지 세례 요한에게는 이게 내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살며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목표가 없었는데 그래서 단지 선택한 길이 광야에 나가서 그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경건한 파에 속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세례 요한은 한 새로운 삶이 30세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헬라 말에 보면은 레마 데우라고 번역하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레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의 구체적인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셉 피츠마이어라고 하는 분은 앵커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성경 번역에서는 말하기를 A message came from God to John.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특별한 통지문이 요한에게 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쉽게 가정해서 말하면 요한아 내가 이제까지는 이들 틈에 있었지만은 이제 내가 30세가 되었는데 이제는 거기를 떠나라. 거기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유대 광야 온 요단 강변에 나아가서 외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고 외치며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뒤에 오시는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30세가 되기까지 함께 있었던 굽난 커뮤니티를 떠나서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도 보면은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가 40년은 바로의 궁궐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있을 때 모세의 경우도 나의 인생이 80세가 되었는데 이것으로 내가 끝나는 것인가 하는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가 광야에 있는 그때에 떨기나무 아래에 있을 때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을 청산하고 한 새로운 방향, 한 새로운 목적, 새로운 인생으로 걸으라고 할 때 모세는 그때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은 그때의 30세가 되었을 때에 완전히 방향이 전환되어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새로운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목적을 가진 삶,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헌신된 삶을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의 경우도 보면은 이사야 6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이사야가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때에 이사야는 한 새로운 삶을 출발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의 경우도 예레미야 1장 4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아니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교회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조용히 읽으며 하나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30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의 삶 속에 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700여 년 전에 바로 이 사건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은 오늘 본문 4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내용입니다. 4절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실상 이사야라고 하는 이 책은 1장에서 66장까지 있는데 물론 이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귀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소망을 위하여 기록한 책입니다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 왕국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누가는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의 시작을 서술하면서 먼저는 정치적인, 세속적인, 종교적인 군왕들을 나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할 때 세례 요한은 한 새로운 삶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받으면서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방향,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뜻, 새로운 용기, 새로운 능력을 얻어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가지시고 성찬식을 베풀었던 그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새롭게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찬식을 하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정리하고 청산해야 될 습관이나 잘못된 것은 없습니까? 해결하지 못한 죄악은 없습니까? 삶에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향락에 도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와 주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 먼저 성찬을 대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